신약성경 370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저는 결혼 주례를 맡으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그 사람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부릅니다. 불러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억지로 참지 말고 싸워야 될 상황이 되면은 다툴 상황이 되면은 다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다투라, 지혜롭게 다투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말들을 골라서 지혜롭게 잘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는 방법, 화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저런 반응을 보이면 이제 화해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터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다투면서 화해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유리하고 참 좋습니다. 전혀 다투지 않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크게 다투면 그것만큼 곤란한 적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투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쁘면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투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곳이 집이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방법을 빨리 알아야, 그래야 좀 다투어도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다투지 않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다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는가, 화해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넘어지는 방법을 잘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는 방법, 이것을 익히는 것이 좋죠. 좋은 기독교인은, 좋은 크리스천은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자주 겪어보면서 이 속에 내성이 길러진 성도가 정말로 좋은 성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태는 이 땅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땅 위의 상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속에 있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전체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가 짐짓 멈추어 섰다가 또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시다시피 속도전이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신앙도 엉망이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속도를 빨리 내었죠. 잘 나가는 아주 촉망이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죠. 그러니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방향을 잡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시험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들에게 열리는 눈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 좀 잘나있는 모습이 인식이 되었다면 이 시험을 당하면서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당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그래야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면 나만큼 추악한 사람이 없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군사이지만 나만큼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을 성령께서 이제 어루만져주시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시고 진짜로 이 속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삶 속에 투영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 아픔들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 참 유익한 동반자, 그리고 내 인생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두 가지인데요.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욕과 탐심,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시작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그리고 피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죠.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그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꾀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사로잡는 것이죠. 이때 우리 생각이 미혹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즉시 바로 물리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그것이 죄인들의 길에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도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손해가 좀 있습니다.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점층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만 손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습관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도 또 그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가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해주는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유혹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들도 있고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 근데 시험이 오는데 여러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랬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험의 양이 많다면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우리는 능숙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시험의 종류들은 아주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시험의 직면을 할 때마다 사실은 새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험 앞에서는요 도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험 앞에 딱 서면은 순간 당황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시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초보자처럼 이렇게 막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당한다 이 표현은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구덩이가 숨겨져 있는데 푹 빠져버리는 것.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덩이에 푹 빠져버려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얼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시험에 대해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사람도 내가 기가 막힐 이런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 웅덩이는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힘들어지는 곳이죠. 변호하고 항변하고 싶죠. 억울하다고 큰소리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문제를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딱 대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갑자기 웅덩이에 빠지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드디어 나를 성숙시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난처하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오천체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고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때는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면요 말을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입을 꼭 다물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해나가실 때는 첫 번째로 이 시험에 왔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만이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감사하고 이 시험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을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허락을 하시고 또 보내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끌게 되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면 그러면 그게 시험이 바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시간을 둡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행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잡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져가고 생계는 어렵고 참담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때에도 네가 찬송을 할 수 있겠는가? 사방이 다 막혀있으니 숨쉬는 것도 버거워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잘 되지 않는 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아주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참 우연히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우연은 전혀 아니죠. 유대인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그분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 유대인인데요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은 목회를 하게 되죠. 이분이 나치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이 됩니다. 1948년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에 봉산화가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이 봉산치하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다가 잡힙니다. 8년간 투옥이 되죠. 그리고 8년 뒤 1956년에 석방이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3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히죠. 해가지고 6년간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가지고 척추가 부서지고 뼈가 부러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에 맞은 이런 일들은 다반사였습니다. 12군데 온몸에 칼이 찔렸고 18번이나 불 속에 던져져가지고 화상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냉동실에 끌려지기 직전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온몸에 만신창이 되어가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성도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후르레스크라고 하는 성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불에 달군 쇠 갈코리를 가지고 살을 찢으면서 칼을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굶은 쥐를 감방에 보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2주일간 서서 고문을 당하게 합니다. 그 고문을 받은 이유는요,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성도인지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14살 난 아들을 잡아서 그 아버지 앞에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푸르레스크라는 이 성도가 아들이 맞는 것을 보면서 아들아 나는 말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너를 볼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간수들은요,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소년은 찬송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고문과 회유를 통해 가지고 밀고자를 만들어냅니다. 또 밀고자들의 밀고자가 되기를 또 그렇게 제안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또 다른 기독교인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문자가 되어서 죽일 정도로 이런 극악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범프란토 목사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이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살아 계실 때에 들려준 한국 성도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미소 짓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고 저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쓴 모든 글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을 잊고 어떤 외적 역경 속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목사님의 체험입니다. 그가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밤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었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고 있는데 한 번은 감방의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았고 나폴리와 캘리포니아와 같은 아름다운 장소를 가보았지만은 내가 지하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본 그런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들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악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날이 온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팔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아내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시험도 잘 참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기뻐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험이 다가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기뻐하는 이것, 시험이 왔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그 시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가시는 절대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점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폐결핵과 척추질병에 걸려서 13년간 누워있다가 그 뒤에도 직장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소천을 했는데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이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란 시를 남겼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험 속에 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나 미우라 아야코나 이들이 그 큰 시험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진주로 그들은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누가 우리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잡혀가서 채찍을 맞고 뼈가 부스러지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 편안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주셨으면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멋진 진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더 훨씬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도 더 반짝거리는 진주로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듬어 가실 것이다. 내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갑자기 웅덩이에 푹 빠져버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파수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